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사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과 이루어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두고 가는데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해하고 얼마나 정말 놀랄까 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얘기해 줬지만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팔려서 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달려 죽으신다 또 다시 보게 된다 이러한 말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실감이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산다는 것도 부활 자체도 사실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예수님이 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맞지만 예수님이 죽어버리면은 정말 모든 게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예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왜 사람들에게 그 잡혀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믿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아무리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예수 믿으면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도 안 나고요.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해가지고 절대로 내게는 그런 재앙이나 어떠한 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러리라 생각해서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빌고 믿습니다. 믿습니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죽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당황하고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우리 14장부터 쭉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님을 보내준다. 그 진리의 영이 너희들과 늘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그 하신 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도우시는 분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도우심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육체적인 육의 소욕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만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그 하게 하시는 말만 하고 하게 하심에 따라 하고 그리고 모든 것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또 기도할 때도 뭐를 선포할 때도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구하나이다를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거꾸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그 일을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그 이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딴 분으로 생각해. 성령으로 잉태하사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각각 놓고요. 그리고 또그 역할도 각각을 자꾸 분리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 뭔가 지식력이라 그럴까? 그것을 훌륭히 여기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아는 척하고 뭔가 지식이 있다는 걸 나타내려면 자꾸 따져서 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를 우리는 이렇게 할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욕구가 있어요. 배우는데 또내 안에서 이렇게 정립하고 그거를 잘 말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많이 힘을 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내게 하옵소서 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서 알아서 이해해서 또 남에게 그걸 잘 펼쳐 말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그 순종함이 성령으로 살지 않냐면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순종한다는 자체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할수 없는 것을 성령에 오셔서 하게 하시나니 그 하게 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또할수 없다가 안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근데 그분이 하게 하시면 딱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뜻에 아버지가 쫓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라 그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서 우리의 소욕을 좇아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좇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성령님을 좇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더불어 장사된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낳아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성령을 줬는 삶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삶이지 내가 한번 선택했으니까 그걸로 끝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 거두는 날까지 숨 쉬는 거는 계속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속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이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가서 붙은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부터 가지가 나왔고 가지가 열매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가 꿈틀거릴 필요도 없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그 자기하고는 다른 형태, 열매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 그 열매는 포도나무의 열매라 그래서 포도의 나무에서는 포도라는 열매가 맺는 것이지 다른 거는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가지라는 것을 통해서 매달려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지만 그내 안에 거하는 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받아주셔야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예수님으로부터 다 시작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부인이라는 것이 나는 몰라 하는 거라.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이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한 것처럼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거는 내 안에서 나오는 말과 감정과 모든 생각과 그 상처와 그 나에 대해서 내게 가장 먼저 들려지는 것들, 내 속에서 자연적으로 그냥 매일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는 그거 몰라.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우리가 그거를 끊어주는 것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메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살아계시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그 전날에 그 제자들을 보고 하신 일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성찬을 가르쳐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식사 후에 대야를 가지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 주신다 그랬어요. 주인보다 종이 낫는 일이 없고 그리고 스승보다 제자가 나은 일이 없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라 불리움을 받고 선생으로 불리움을 받는데 그게 맞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그 발을 내가 너희들보다 낮게 앉아서 내가 대야를 떠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그 발 씻겨줌이 없으면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도 예수님과 계속 상관이 있다는 거는 계속 발 씻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을 받고 매일매일 발 씻음을 받는 그러한 매일이 이어짐으로써 우리는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요. 그 결과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지요. 그 권능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권능이 예수님의 생기고 예수님의 힘이고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이고 다 예수님의 것이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으면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 어디에 가든지 우리 삶이 우리가 어딜 돌아다니지 않아도요, 가만히 있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처럼 참 삶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을 것, 말라비틀어질 것 같고, 휩쓸려 갈것 같고, 완전히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번갈아 번갈아 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그 생기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살리우심에 그 손길이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거기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수 있고 거기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바람에 날아가는 일 없고 춥다 그래서 얼어 죽는 일 없고 가물어서 말라 죽는 일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 참포도나무예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없앨 수도 없고, 그분의 하시는 일,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모든 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달린 가지도 어떻게 못해요. 그분이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못해요. 근데 아버지 되시는 농부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열매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이라 그랬어. 육은 절대로 참포도나무에게 붙어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참포도나무에게서 나온 그 말하자면은 생명줄이 연결이 돼야지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거는 잘라버린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그거는 아버지 하시는 일이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 가라지와 그 알곡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죠. 밤에 사탄이 와가지고서 몰래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씨를 뿌려서 그것이 오히려 알곡보다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때가 오면은 아버지께서 뽑아버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요게 틀리고 저게 틀리고 나하고 틀리면 틀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건 요래서 잡아빼고 저건 저래서 잡아빼면 아마 살아남을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알곡까지도 다 죽일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가는 문지기를 한다면 아무도 천국 못 갈 거예요. 내 맘에 안 들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겨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런 과거가 있어서 안 되고, 뭐가 이래서 안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인데,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그것이 말씀인데 사람이 말을 하면요, 진짜 뭐 새벽기도 매일 해야지 천국 간대요. 그 11조 성도라고 그러던가요. 하여튼 뭔가가 그 조건이 참 많아요.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몸 약한 사람, 뭐가 저기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 아니면 생활적으로 그게 허락이 안 된 사람, 뭐 한 사람은 아무도 천국 못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삶은 저절로 저주받은 삶처럼 되고 하나님의 버리움을 받은 사람처럼 되는 거거든요. 저희 기도하는 집에 오는 지체들은 되게 다치고 아프고 약하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가장 그 일을 겪을 때 낙심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서 뭔가 떨어진 것 같아서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복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동일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더 가깝게, 더 실제적으로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예수 믿어서 병 안 들고 나쁜 일, 자기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도 안 겪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단 한 사람도 그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 원하신 하나님, 정말 악인도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냥 받아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 괜찮아는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한 가지,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 영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렇게 지금 그 14장부터의 쭉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생각하시고 그 제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려하고 계시는가가 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자기 외의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팔아서, 그게 누군 줄을 아시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게 될 것도 아시고, 그 백성에게 왔지만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러한 것을 지금 목전에 두고 계신 거예요.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봐도요,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거 하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흔들릴까 봐, 제자들이 쓰러질까 봐, 제자들이 그 당황할까 봐, 제자들이 슬퍼할까 봐, 그것에 온갖 힘을 다 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거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분량은 그런 거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보여지고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보여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정말 마음에 품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섬김,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아픔을 아는 자고 질고를 아는 자고 그리고 우리를 최휼히 여기시는 그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옵니다. 이제 16장 23절 보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자꾸 어디 간다 그러고 지금 너희들이 안 보게 되지만 다시 보게 될 거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어딜 가신다는 건가? 지금 못 보는데 또 다시 본다는 거는 무슨 얘긴가?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근심하지만 아이가 낳으면 세상에 그 사람 태어난 그한 가지로 인해서 지난 근심, 그 아픈 고통 다 잊어버린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실 테니까 너희들이 지금 곡을 하고 애통해 하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다시 볼때 기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날은 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안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안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곧 너희들은 나를 못 보게 될 거야.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보게 돼. 제가 어떤 일을 이렇게 볼 때, 아, 이걸로 아니구나. 이걸로 끝이구나. 뭔가 깨진 것 같고, 뭐가 정말,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러나, 뭐야, 하나님은 계속 믿으라고 얘기해요. 계속 걱정하지 말라 그래. 내 뜻을 믿고, 내 손을 믿고, 내 마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그게 보여지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사흘 걸렸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남편하고 이렇게 어려웠을 때, 남편 방황하고 그랬을 때, 보면은, 저는 제가 이제 예수 믿음, 먼저 믿었으니까, 남편이 금방 따라서 예수 믿게 될것 같았지만 남편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가 8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또 헌신해가지고서 그 사역을 주의 이름으로 몰두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서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런데 저는 미국으로 오게 됐고 그리고 남편이 일본에서 살면서 지금 23년이라는 시간을 떨어져 삽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동안에 하신 일들 이렇게 보면요. 참 주위에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깨진 것 같이도 보이고, 떨어진 것 같이도 보이고, 뭔가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이도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도 항상 내가 함께 아니라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하니까 너는 그냥 내 안에 거하라를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거하라가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는 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너는 잠잠히 있어 나의 하는 일을 보라요. 그리고 우리 보고는 알고 맛보고 누리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때는 가장 아름다운 때라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조급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흘이라는 거는 30년, 300년의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소망이 끊어진 거니까. 사람이 소망이 끊어지면 하루가 정말 천년 같아요. 아, 이 병은 날병이다 하면은 1년이고 2년이고 할수 있지만 이건 안 돼.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되는 걸로 그 절망감이라는 거는 이제는 진짜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케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 실체라면, 실제의 일이라면 우리는 산 거예요. 죽을 수 없어요, 이제부터. 다시는 못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살려 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뭐 나의 그 원하지 않는 일 피해서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과 접붙여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손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살리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오신 주님,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있는 곳에는 우리가 말씀을 가진 것이고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동시에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 생명이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자가 없고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고 안 뺏긴다는데 우리가 탕자가 돼서 나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버렸나?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그가 알아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건 뭐예요? 버리지 않았다예요. 포기하지 않았다예요. 제가 어떤 그 분을 쭉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 돌아가실 때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낭패가 되더라고요. 큰일 났다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주신 그것이 네가 기도했냐? 내가 너를 16년이라는 시간을 기도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딴 것도 아니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게 하니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꼭 나한테 이렇게 보여줘서, 그분이 내 앞에서 고백을 해야 내 보고 믿겠냐,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영생 주기를 원함을 믿어서 네가 구했으면, 받은 것으로 여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를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아이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 아이보다 구원 먼저 죽는다고 쳐봐요. 그때 내가 아 내가 죽으니까 이제 이거 끝이야라고 생각할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그 내면에 하나님은 직접 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일주일 동안 그 코마 상태로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거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거를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그런 식으로 하라고 저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게 그렇게 말씀 주시면 저는 그대로 믿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이를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의 영혼의 구원을 포기할 수 있을까?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은 포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게 무슨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생이라는 건 생명이라는 거는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아는데 그리고 주시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지. 그 사람의 어떠한 행위에 있지 않는데, 우리가 받은 것도 은혜라면. 근데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셨다는 건 벌써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믿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그분이 지키게 해주세요. 흔들릴 때마다, 아, 또 아니야. 또 아니야. 저는 오래 기다리면 지친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참 이렇게 실감을 많이 했어요. 왜? 항상 하나님의 시간보다 제가 빨리 원했기 때문에. 빨리 하면, 빨리라는 말이 한번더갈 때마다, 뭐, 숨이 차지고 힘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고스피드에, 고거에 맞춰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잘 잊어버리고, 약속하고도 안 지키는 게 많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이름, 이름은 그 사람에게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도 사인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자기밖에 못하는 게 사인이에요. 그것이 이름입니다. 근데 내 이름으로 권한다는 거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얘기하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일심동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부부가 몸이 둘이고 생각이 둘이고 마음이 둘이고 감정이 둘이지 어떻게 일심동체가 돼요? 말이 있는 것뿐이에요. 같이 생활한다, 같이 한 가정을 꾸리며 지향한다는 의미에서는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 그래요?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두 사람으로 지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너희들이 부모를 떠나서 한몸 되게 하리라는 거는 이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너는 내가 되고, 아, 너는 너가 되고, 나는 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는 일심동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한몸된 포도나무에 가지된 그 모든 거는 같은 열매를 갖고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뭐야? 아무도 가를 자가 없는 이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일심동체가 있고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약속을 해도 아무리 원해도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신 일을 얘기를 한 거지 우리가 예수님하고 따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들의 얘기, 우리들의 구함을 잔뜩 해놓고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사인을 도용하면 그거 하나님한테 뭐예요? 사인 위조예요. 위증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구하게 하시는 기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구하게 하심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소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나의 원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나이다는 우리의 육성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고백하면은 다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받는 거는 내가 종의 입장에서 딱그 자리를 지키는 게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주여 주여 하는 거는 말할 줄 아는 사람 다 해요. 드라마 하는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영화 할때 뭐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신들린 사람처럼 잘하잖아요. 얼마만큼 그 사람의 흉내를 그 사람이 되어서 잘하느냐가 연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은 연기자를 원하시지 않아요. 진짜를 원하시는데 그 진짜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자식으로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언제든지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내게 어떠하게 그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거. 근데 요새는 아버지한테 존댓말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아버지를 뭔가 이렇게 대적한다 그럴까? 정말 그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버지처럼 대하라고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권위 자체를 다 무시하고 살아요. 마치 철 모르는 어른 내가 그냥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듯이 내 맘대로인 거예요. 내가 화내면, 내가 속상하면, 내가 뭐 승질나면 그거 다 갖다가 해고. 그게 어려서 철 모를 때는 이쁘다 이쁘다 하는 거지만 그게 자라면서도 그러면은 큰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아시고 다 받아주시고 하지만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라고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괜찮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철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귀신 쉬었다 소리를 안 하나, 미쳤다 소리를 안 하나,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출교시키고 너희들을 죽이리라, 너희들을 미워하리라고 예수님 하신 거잖아요. 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나를 몰라. 너는 나를 믿지 않아. 라고 얘기하신다면 너희 안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변명해봤자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정하심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잘안 해주신 것만 자꾸, 왜라고 그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고를 우리는 맨날 기억하지만, 예수님이 본보여주신 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이 섬기라, 발 닦아주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를 저주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세계명이라는 거는 어디 도망갈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몸과 힘과 그 목숨을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를 못한 거는 우리가 피할 자리가 없다 얘기예요. 보여주신 대로 안 하면 우리는 세계명을 지금 어긴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고 성령하고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그거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그 계명,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일은 그렇게 내가 예수님한테 대적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잘못했는데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섬겨주셨나.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알때 우리는 그렇게 받은 대로, 그렇게 그분이 내게 해 주신 대로 우리는 해야만 하는 변명이 안 되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명령이에요. 상대방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 뭐 보고 인정해주고 그거 상관없어요.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안 되는 마음, 하기 싫은 마음, 그게 지금 상대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머리 들고서 꼿꼿이 서고 나 그 말씀 순종 못 하겠어요. 그렇게 살수 없어요라고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구함은 뭐예요? 그거 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겠습니다. 세계명 지키며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그 구함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람과의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은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이 네가 먼저 사랑해라를 반드시 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각기 내게 먼저 사랑하라가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인사하고, 내게 유익한 사람 사랑하는 거는 이 세상 사람도,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참 훌륭해지려고 많이 합니다. 똑똑해지려고도 하고, 잘나려고도 해요. 근데 가장 훌륭하다고 그럴까? 가장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귀하게, 가장 복되게, 그리고 가장 숭고하게라 그럴까? 그렇게 살수 있는 그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고자 우리를 세우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끔 하시는 것은 우리를 모든 사람 사랑하라. 모든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죽이려는 사람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억지 불려서 우리를 끌어내려서 희생시켜가지고 우리를 짓밟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육을 갖고 할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서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웠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미움이었고 죽인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알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 용서를 아버지한테 빈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침뱉고, 나를 가시채로 채찍질하고, 내게 가식 면류관을, 내게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할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 여기지 않아요. 주여 주여만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옷깃념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예쁘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하지만 내 마음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나를 부인하고 내 말을 버리고 내 옷깃을 여미면서 살아요. 우리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지만 그 자리에 그 모두의 마음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 거기 계신 거는 그들이 모르잖아요. 우리가 식탁에 언제든지 주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아니, 늘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우리 사람 있으면 사람끼리에 팔려버려요. 금방 그 대화에 좋아도 팔리고 나빠도 팔리고, 거기서 그냥 그 사람끼리에 팔리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경청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없는 듯이 여기는 거예요. 항상 계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만약 계신 거 알고도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그때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이니까 잠잠하라예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내 거고 하기 바쁘고, 나치장하기 바쁘고, 나나태내기 바쁘고, 하나님이 나를 모를까봐 설명하기 바쁘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세요. 우리가 맞댈 때 하나님 못 만나요. 잠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요. 우리가 말이 많고 내 속이 시끄러울 때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제자들이 마음이 어수선할 때는 예수님 말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 따를 때는 하나도 안 돼요. 근데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에게 온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태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빌어주셨어요. 말하자면 중간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는 너희들이 내게 물어보지 않을 거다. 왜? 너희들이 이제 알게 되니까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보게 되니까, 보는 눈이 떠지고 듣는 귀가 열리면 하나님하고 직접 알게 된다요. 직접 알지 못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직접 듣지 못하니까 뭐가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잠잠하게 해버립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묻고 싶은 게 많다가도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한 거가 그냥 잠잠해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하지 말라로 그냥 다른 생각의 모든 거를 그냥 이렇게 다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은 성경에 써 있고 그리고는 있는 대로 걱정국리 다 해야 되면은 하나님을 거꾸로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못 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손으로 붙들고 계신지 어떻게 함께 하신지 그분이 내게 두신 소원도 하게 하심도 아무것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참 아무 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사람의 모든 하고자 함을 이렇게 끊는 거니까 오히려 바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잠잠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그치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겠습니다 할 때만큼 우리가 강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럴까 저럴까 할수록 우리는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근데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자잘구레한 거 하나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걸 믿으면 우리는 그 자잘구레한 게 내일 비가 올까 눈이 올까 해가 찔까가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게. 이래도 살고 저래도 지켜주실 거고 어떠한 데가 물속에 불속에 사막에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안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감으로써 아, 물속에서도 하나님 나 건지시는구나. 불속에서도 건지시구나.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도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구나. 거기에 하늘이 열려 있구나. 사막에 갔을 때 샘물을 우리는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기 가서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식구끼리는 서로 별로 부끄러울 게 없이 그냥 다 터놓고 자기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나눕니다. 왜냐면은요, 다 그렇고 그렇거든요. 만약에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걸 많이 가졌다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에 그 손을 대시고 낮추시고 정말 어느 사람에게도 돌 던지지 않도록 어느 사람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나 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그런 소리, 그런 마음의 소리 안 하도록 다 각기를 다루어 주시거든요. 찍소리 못하고 우리는 그냥 다 우리는 같은 인생이에요. 같은 지체예요. 겪는 거다 다르지만 때가 다르고요. 분량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정말 코끝에 호흡 있는 자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라는 것이 왜인 줄을 우리가 다 알게 된다고. 우리가 뭐를 의지했고 뭐를 붙들었고 뭐에 집착하고 뭐에 가치관을 두었는지 내가 둔 만큼 그건 다 깨져요. 그 깨지는 게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놔요. 놔야지 하는데 놨다고 생각하는데도 붙들고 있어요. 그래, 아까 또 얘기했지만 예수 믿으면 그것을 안 당한다고 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일 너한테 다 일어날 수 있다요. 우리가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 식구들이 그 모든 악한 일,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뭐 했던 일다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꺼번에 다 겪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이에요. 그러나 안 겪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겪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은 내가 의가 없고 내가 살수 없는 거를 고백할 만큼은 다 겪어요. 그게 징계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생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우리의 평강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평강이라면 무엇이 일어날까가 언제든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거는 바람만 흔들려도 내 뿌리가 뽑히지 않나 걱정하는 그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졌어도 생명이 살아있는데도 재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었다예요. 직장 잃어도 죽었다예요. 뭐 해도 다 죽었다예요. 실제로 살고 있는 얼마나 많은 보살핌이 있는데도 어떤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다 끝났다, 다 죽었다예요. 아니요. 어떤 속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 어떤 속에서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어떤 속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저는 제 아까 남편 얘기를 했지만 저희 남편은 제일교포고 일본에서 그 전쟁 좀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일 그 전쟁 말기, 그리고 패전하고 나서의 그 혼란기와 그 가난 속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으니까, 영양으로도 영양 부족에 몸이 아주 또안 좋은데다가, 가정적으로도 참 불행하게 자랐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뭐 하면서 책 하나를 제대로 사본 일도 없고, 연필 하나 사본 일이 없이 그러고서 자랐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소위 말하면 조센징으로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택한 거 아니지요. 그래서 그 아들이 가진 상처와 성품이 그 아들의 일생에 얼마나 그 아들을 괴롭혔는데 그거에다가 우리가 돌을 던지면 그건 말이 아니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낳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 다른 사람들은 저게 누구 죄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들을 벌준거 아니냐라고 결국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런 시대에,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나와서 자란 것이 그 아들의 죄도 아니야, 그 부모의 죄도 아니거든요. 일본이 한국 침략해가지고서 그 징용 데리고 가서 그렇게 했던 모든 일에 지금 결과를 할지라도 그게 개인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걸 겪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일생 끌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그 아들에게 고통이었는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도 뭐 인간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소위 부모 밑에서 자기 나라에서 사랑받고 걱정 안 하고 살던 그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거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아들의 탓이 아니에요. 저는 그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걸 저에게 계속 입혀줬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낳아서 그렇게 키우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구유에 태어나셔서 어떻게 사셨나?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성령으로 살았나? 성령으로 사는 거야 복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기뻐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지만 땅에서의 삶은 어땠어요? 그들은 그냥 복음을 위해서 죽는 길을 간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는 일을 그쳐버렸어요. 근데 그 남편네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남편의 마음에 품어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 왜 그래? 왜 그래라고 하는 사람들을 남편은 그들을 정말 동지처럼, 동료처럼, 형제처럼, 식구처럼 품었어요. 저는 한국에 가면은 소위 사회적으로도 많이 안정되고 그 부유한 사람들 또 특히 신앙 안에서는 그 교회 리더들 많이 만납니다. 일본에 가면 정신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뭐 웰페어 받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있는 게 훨씬 인간적으로 편할 때가 많아요. 거기는 무슨 서로 옷 가리고 뭐할거 없어요. 서로 손가락질 할거 없어요. 서로 이해해요. 인생인 걸 이해해요. 서로 불쌍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자비롭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자비롭게 여긴데 그 자비를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자비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가난한 사람 좀 구제해주고 뭐 저기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에이즈에 걸린 그런 아이들에게 몇십 불돈 줘서 그거 자비 베푸는 거다 생각해.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손길로 대하지 않으면은 우린 그거는 다 남을 더군다나 약한 사람, 아픈 사람은요, 눈총만 강하게 줘도 아파요. 나를 없애야겠구나. 나를 정죄하는구나. 나에게 눈을 그리구나.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까도 대통령들 꿈쩍도 안 해요. 그러나 약한 자들, 아픈 자들, 소외된 자는 마음만 먹어도 그거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왜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 수치스모를 당하셔야 됐나? 그 속에서 그분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함으로써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 다시 말하면, 그를 찌르고, 그를 채찍질하고, 그를 침뱉고, 그런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했나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예수님 무서워하고, 예수님 앞에 못 나가는 일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는 은혜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분은 나에게 공치사 하시는 일 없고, 내 죄를 들춰내서 기억하시는 일, 외시는 일 없고, 나에게 따지시는 일 없고, 내가 얼마만큼 아픈지, 얼마만큼 가슴 조이면서 사는지, 내가 어떠한 그갈 가졌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근데요, 그거를 경험한다는 거는 내가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내게 하심처럼 하게 하심이 반드시 나타나요. 겪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겪지 않으면 내 이성이기 때문에 내가 의식해야만 돼요. 그러나 성령은 의식이 아닙니다. 하게 하셔요.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붙들어 주심 속에 있으면 붙들려 사는 거거든요. 흉내내는 거는 내 의식이기 때문에, 하다가 안 하다 할수 있어요. 말이 이랬다 저랬다가 돼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말이 이랬다 저랬다는 오히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매일 성령의 말이 아닌 걸 버리고 가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는 없습니다. 성령은 성령의 말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만 하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려니까 내 변화가 내가 정말 뿌리채 거듭나서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까지 뭐냐? 오늘이라도 다 부식을 해도 틀린 건다 부식을 해도 육의 끈은 다 부식을 해도 새로 되는 자체가 축복이고 새로 되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일이에요. 어제까지 안 믿었어도 그거 따지시지 않아요. 어제식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어제식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빌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그냥 예수님하고 같은 이름을 쓰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내 이름은 없는 거예요. 내 이름 쓰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은 위조입니다. 우린 두 이름을 못 가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면 우리는 내 이름을 이미 땅에 묻은 거예요. 옛것은 이미 지나갔다. 하나님은 드레핀 백합화도 살리고 공중나는 새도 살리십니다. 우리 살리는 거 하나님한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막 하나님 의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한테 막 죄송해할 필요 없어요. 아이가 나한테 태어나서 나한테 자라는데 젖 먹는 거 죄송해하고 기저귀 갈 때마다 죄송해하고 그러면은 그뭐 아이예요. 그게 뭐 아버지로 여기는 거고 엄마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프면 고쳐주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이는 거예요. 목마르면은 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짐졌으면 내려주는 거예요. 힘들면 쉬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건 우리도 그렇게 하래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관된 거는 어떤 무엇으로도 증거되지 않습니다. 오직 열매로만 알아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주여 주여 아무리 떠들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했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때도.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른다. 왜? 그들은 쓰임받고 행한 것 같지만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해서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살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 온전히 연합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자녀된 권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거지만, 그러나 자녀된 권세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의 자녀.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과 바꾸겠어요? 무엇으로 얻겠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요. 제자들이 그걸 이제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 그러나 실제로 알아듣는 건 성령이 오셔서 알아들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알아듣는 분량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아, 그게 이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체험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알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셔야, 듣게 해주셔야 듣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살리시는 주님,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정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됨을, 그리고 살아있는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고 살아있는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사 오직 주의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다른 내 이름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다른 내 뜻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그 원함과 다른 원함이 없을 수 있도록 온전히 저희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